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유엔의 사찰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아마누키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IAEA 이사회에 사찰의 핵심인 이란 파르친 군사시설에 대한 방문 상황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또 자신의 이란 방문에 앞서 이란 당국자들이 파르친 기지에서 환경 시료를 채취했다며 채취된 표본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겨져 IAEA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IAEA 사찰단 없이 표본이 채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그러나 표본의 입증은 IAEA의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 방문 중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원자력청장 등과 만났습니다. IAEA는 아마노 사무총장이 이란 당국자들과 지난 7월 체결된 이란 핵합의 시행과 사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오는 12월 15일까지 IAEA에 이란 핵사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은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계획이 필요하지만 개별 국가들의 난민 수를 할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레고슈 스헤티나 폴란드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세티나 장관은 오늘 폴리티코 유럽신문 기고문에서 유럽연합의 최우선 과제는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라며 난민과 경제적 이민자를 구별하기 위한 난민수용소 개설을 주장했습니다. 세티나 장관은 또 난민 사태로 유럽이 분열되거나 반목해서는 안 된다며 폴란드는 난민수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유럽연합 국가들이 난민을 나눠 맞자는 제안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에 적어도 8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독일 베를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달 말로 끝나는 2015 회계연도에 7만 명을 시작으로 내년에 적어도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포함한 8만 5천 명, 2017년에는 10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그동안 미국에서 난민 수용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9.11 테러 이후 신원조회를 중시하는 새로운 법률과 요건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군의 시리아 배치와 러시아 무기가 이스라엘 국경 지역 반군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 지역 반군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습을 가한 이래 러시아군과의 우발적인 교전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의 전 보좌관은 로이터 통신에 네타냐후 총리가 그 같은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일종의 교전 수칙을 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전 총리가 이끄는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당이 어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치프라스 전 총리는 총리 수락 연설에서 자신의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6년 만에 5번의 선거를 치른 그리스의 안정에 새로운 국면을 약속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러면서 오늘날 유럽에서 그리스와 그리스 국민들은 저항과 위험의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 같은 투쟁이 4년간 함께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시리자는 35.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쿠바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쿠바 동부 지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도 아바나에서 동쪽으로 8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고향 올긴 지역에서 수만 명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중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쿠바 제2의 도시 산티아고에 있는 수호성 카리다드 성모 성당을 방문합니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아바나 혁명광장에서 열린 대중미사에서 쿠바인들에게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어젯밤에 미국에서는요, 미국인의 안방 극장을 장식하는 방송계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 뛰어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배우나 제작진들에게 상을 주는 에미상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시상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크게 나눠서 작품, 감독, 배우, 음악, 각본, 효과 뭐 이렇게 30여 개 부문이 있고요. 또 이 부문을 세분화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어제 이변이 생겼습니다. 올해가 67회니까요. 에미상 시상식 역사가 거의 70년인데 텔레비전 드라마 연속극 부문에서 최초로 흑인 여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계나 방송계에서 인종 문제는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주인공은 비올라 데이비스라는 이름의 50세 흑인 여성입니다. How to get away with murder라는 제목의 드라마에서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어제 이 여성이 짙은 갈색 피부색과 대조되는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들고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유색인종 여성을 다른 이들과 구분짓는 것은 오로지 기회라면서 1800년대 한 흑인 해방운동가의 말로 대신했고요. 또 아름답고 성적인 것, 여성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흑인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준 제작진에게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 매체들은요, 일제히 이 소식 전했는데요.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할리우드 영화 방송계에서 인종 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할리우드에 새 역사가 쓰이게 됐다는 보도들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배우의 연기를 좀 신경을 써서 봐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8도에 쌀쌀한 가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 잔뜩 낀 하루 예상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21도에 머무는 정도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맑습니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17도에서 29도 분포, 신의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6도에서 27도 분포, 개성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8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로비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Better Man 들어보시죠.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and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Go easy on my conscience, 'cause it's not my fault. I know I've been taught to take the blame. Shine my angels will catch my tears. Walk me out of here, I'm in pain. As my soul heals the shame, I will grow through this pain.
what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Once you found that lover, you're homeward bound. Love is all around. Love is all around. Tell someone to love me, I need to rest in arms. Keep me safe from harm, from pouring rain. Give me endless summer, Lord, I feel the cold. I feel I'm getting old before my time. It's my soul. Lord, I'm doing all I can to be a better man.
News.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최신 지지율 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지지율이 크게 오르면서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주 미국 방문 기간에 시성식을 거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로 성인으로 추대되는 인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보통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 이후에 이 경선 판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CNN 방송이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자리를 지키긴 했지만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 초에 실시된 지난 조사에서는 32%였는데 이번에는 8%포인트가 떨어진 24%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무려 12%포인트가 오른 15% 지지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사에서 2위였던 벤 카슨 후보는 5%포인트가 떨어진 14% 지지율을 보이면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동안 피오리나 후보는 지지율이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2차 토론회 때도 간신히 턱걸이로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는 등 주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 피오리나 후보를 2차 토론회 승자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그 피오리나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에 얼마나 오를 것인가, 또 오른다면 누가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인가, 이것이 큰 관심거리였는데요.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와 카슨 후보의 지지율을 골고루 뺏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지지율 1위부터 3위가 모두 비정치인 출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부동산 재벌이죠.
네.
또 유일한 여성 후보인 피오리나 후보는 컴퓨터 기업 휴렛 패커드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벤 카슨 후보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데요.
네.
이처럼 비정치인 출신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현재 공화당 경선 후보 수가 16명에 이르는데요.
네.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기성 정치인들 중에 지지율이 오른 사람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마르코 루비오 상원위원인데요. 네. 예, 루비오 후보 역시 2차 토론회에서 꽤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지율이 3%포인트 오른 11% 지지율로 4위에 올랐고요. 네.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9%로 5위였습니다. 아,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랜드폴 상원의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력한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9월 조사에서 워커 주지사의 지지율은 5%였는데요.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율이 0.5%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1차 토론회에 이어서 2차 토론회에서도 별 뚜렷한 인상을 주지 못하더니 최하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종교 문제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트럼프 후보입니다. 토론회 다음 날인 17일 이 트럼프 후보가 한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자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이슬람교도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질문자가 잘못 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바로잡아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물론이고요. 이 뉴저지 주지사 같은 이 공화당 후보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억울하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비판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종교에 대해서 뭐 자신이 일일이 해명할 필요는 없다. 또 질문자가 한 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오히려 언론이 이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 친구들 가운데 훌륭한 이슬람 교도들이 많다면서 네. 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반 이슬람 교도들과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은 별개라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벤 카슨 후보도 비슷한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슨 후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요. 어제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슬람 교도가 미국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네.
이슬람교는 미국 헌법과 맞지 않고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이 후보의 종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카슨 후보 측 대변인은 이슬람 교도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네.
다만 미국인들은 아직 이슬람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슬람 신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8%에 달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요, 내일 22일 미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2013년에 교황으로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미국을 찾는 거라서 가톨릭 교계뿐 아니라 또 일반 미국인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일정 중에 하나인 이 성인 추대식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인 추대식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성인으로 추대되는 인물에 대한 반대라고 해야 할 텐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 방문 이튿날인 23일 워싱턴 DC에 있는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미국 건국 초기 서부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한 천주교를 전파한 주니페로 세라 신부의 성인 추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최초의 성인 추대식이라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아메리칸 원주민 인디안, 그러니까 이 인디안 후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주니페로 세라 신부는 1769년에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지역에 처음 도착한 이래 이 서부 지역 가톨릭 복음화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세라 신부는 1784년에 80살로 사망할 때까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교화에 힘썼는데요.
네.
하지만 이 시기 그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의 종교에서부터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꾸게 만들면서 아주 가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은 인디언들에게 이 주니페로 세라 신부는 성인이라기보다는 악인, 나쁜 사람이란 인식이 더 강합니다.
네.
어떤 원주민 인디언은 항의 표시로 오래 길러온 머리를 깎을 예정이라면서 그날이 자신들에게는 슬픈 날이 될 거라며 비참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라 신부의 추대를 다시 검토해달라는 청원에 만 명가량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자세인가요?
네, 교황은 지난 7월에 미국 개척 당시 신의 이름으로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자행한 잘못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세라 신부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할 만한 인물이고 이 가톨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쓴 성인의 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세라 신부를 캘리포니아의 콜럼버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콜럼버스라면은 미국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공적과 가오가 엇갈리고 영광과 비난을 함께 듣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요. 세라 신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는 세라 신부가 완벽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성스러웠기 때문에 성인으로 추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세라 신부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는 특히 영웅적인 인물로 오랫동안 추앙받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의 의사당 안에는 주니페로 세라 신부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50개 주는 그 자기주를 대표하는 조각상 두 점을 이 의사당에 전시할 수 있도록 허락도 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 지도자들은 세라 신부를 캘리포니아주의 상징적인 인물로 선정해서 이 의사당에 조각상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교황의 이 성인 추대식에 히스패닉, 중남미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걸로 전망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주니페로 세라 신부가 스페인 출신 신부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교황도 이날 스페인어로 집전할 예정입니다. 이날 추대식에는 약 2만 5천 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라 신부의 성인 추대식 다음 날인 24일 목요일에는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 사람들이 즐겨 섭취하고 있는 이 오메가3 지방산과 관련해서요.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오메가3, 오메가3, 숫자 3이죠.
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피쉬 오일이라고 해서 연어나 고등어, 정어 같은 이 기름진 생선에서 짜낸 기름을 이 주로 캡슐 형태로 만든 이 건강 보조제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 정기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된 피쉬 오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인들 가운데 약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특히 혈관 질환에 좋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지방 성분의 일종인데 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이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서 이 동맥 경화라든지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고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1970년대였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그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이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 사람들이 심장병 같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이들의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보건당국이 생선을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심장병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연구팀은 이누이트족에서만 발견된 독특한 유전자가 오메가3 지방산의 신진대사를 더 잘 도와주고 있는 걸 밝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을 먹어도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이누이트족 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북극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조상이 이누이트족인 사람 191명, 그리고 유럽인 60명, 중국인 4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유전자와 신진 대사 간의 그 상관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이누이트족에게는 오메가3 지방산이나 또 다른 지방산 같은 걸 더 잘 흡수하게 해주는 그런 변이 유전자가 발견됐고요.
네.
함께 실험에 참여한 중국인은 25%, 유럽인은 고작 2%에만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랫동안 북극에서 농사하는 대신에 생선을 잡아먹고 또 수렵 생활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유전자가 생겨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연구팀은 또 그 이누이트족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유전자 가운데 키와 체중과 상관관계가 있는 유전자도 발견해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이 유전자들에 대해 아직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장기적으로 더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현재 0%대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미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요. 자, 오늘은 이 기준금리라는 게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 미국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북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 될 것도 같은데요. 먼저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기준금리는 영어로 Benchmark Interest Rate이라고 하는데요. Benchmark는 기준, 표준이 된다는 말이고요. Interest는 이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수고비, 보수인데요. 빌린 원금에 더해서 주는 돈이지요.
예.
자, 그리고 이 원금에 대비한 이자를 Interest Rate,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자, 이 기준금리는 나라의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의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 이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는 곳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바로 연준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보통 금리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는 이자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는 뭐 개인이 아닌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일반 금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좀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보통 돈이 남으면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반면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이자를 내야겠죠.
네.
자, 이때 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라서 빌린 돈에 1%를 이자로 낼 수도 있고 10%를 이자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아닌 민간 은행도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네.
민간 은행은 시중에 다른 민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있지요. 자, 기준금리는 이렇게 민간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금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거의 0%, 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 이유가 있겠죠.
네. 한마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연금리가 10%라면 어떤 은행이 100만 원을 빌렸을 때 총 1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중앙은행의 금리가 확 낮아서 만약에 1%라면 1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만 원만 내면 되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은행들이 돈을 빌리게 되겠죠.
네. 이렇게 민간은행들의 대출이 줄을 이으면 또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중 은행끼리의 금리도 자연히 낮아질 테고요. 거기다 은행이 돈이 많아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기업과 개인에게도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돈 쓰기를 주저했던 사람들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소비 활동을 하게 되겠죠.
예.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이 시중에 돈을 중앙은행에 다시 걷어들이는 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물가가 오른다 싶으면 중앙은행은 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예금을 하도록, 그러니까 저축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은행이 다시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돈을 걷어들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8년부터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 회복이 되기를 기대했지요.
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이 각종 경제 지표와 노동 지표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면서 경제계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대했던 거고요.
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판단하는 또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까지 연준은 노동시장의 안정,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연 2% 수준에 이르게 되면 금리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연준은 이번 회의 결과 노동시장은 많이 안정됐지만 아직 물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거기다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아직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좀 더 기다리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단기금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 단기금리가 있다는 말은 또 장기금리가 있다는 말일 텐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나요?
예, 우선 말 그대로 단기금리는 가까운 미래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고요. 장기금리는 더 먼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금리는 미국의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금리인데요.
네.
반대로 장기금리는 시장 경제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기업, 개인 등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경제 활동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것으로 중앙은행이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이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더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장기금리는요, 상환기간 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말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주택 대출 같은 게 되겠죠.
아, 네.
자, 그런데 이 긴 상환 기간 동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위험성이 더 크겠죠.
네.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보통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단기 금리에 따라서 그럼 장기 금리가 변하기도 한다면서요?
예,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자, 만약 이 채권 시장이 보기에 기준 금리가 너무 낮다 싶으면 돈이 시장에 계속 풀릴 테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겠죠.
네.
그러면 장기 금리는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요. 반면에 기준 금리가 너무 높다 싶으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장기 금리는 반대로 낮아지는데요.
네.
이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현재 0%에 가까운 기준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장기금리 인상 전망치가 3개월 전 3.8%에서 3.5%로 낮게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이긴 하지만 연준의 미국 경기 회복 전망이 이전보다는 약화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 미국이 이 기준금리 인상을 또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게요. 기준금리가 미국 국내뿐 아니라 또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연준의 성명을 봐도요.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 신흥 경제국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의 투자자들이 이자를 많이 쳐주는 미국은행에 투자하게 되면서 이 자국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결국 경제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해서 마냥 또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미국 경제의 신호가 되는 금리가 언제 오를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콜레드가 부릅니다. You and I 들어보시죠.
The dawn is breaking. A light shining through. You're barely waking, and I'm tangled up in you. Yeah. But I'm open, you're closed. Where I follow you.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엔 Federal Court System, 미국 연방법원 체계 알아봤었죠.
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데요. 따라서 사법체계 역시 연방법원과 주법원 이렇게 이원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법원 체계는 3심제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에서 항소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연방정부가 분쟁의 당사자일 때 연방법원에서 다룬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또 미국 헌법 해석이 필요한 연방 차원의 문제나 어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을 때 또 소송 금액이 7만 5천 달러 이상일 때 연방 법원에서 다룹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가요?
네, 오늘은 미국 선거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들어보시죠.
P is for primaries.
네, primaries라면은 primary election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비선거란 뜻인데요. 이 넓은 의미로는 각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한 예선 과정을 말합니다. 이 예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11월에 본선거에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내년이 특히 중요한 해죠.
네.
연방 상하의원뿐 아니라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 공화당에서는 16명, 또 민주당에서는 5명이 각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예.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요.
네.
이들의 첫 번째 시험대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아이오와 코카스, 아이오와 당원대회입니다.
네, 이 아이오와주처럼요, 당원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것도 있고요. 또 뉴햄프셔주처럼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원대회나 예비선거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예선 과정을 보통 프라이머리 일렉션, 프라이머리즈라고 하고요. 이 한국어로는 예비선거라고 번역하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예비선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nd your brother's administration gave us Barack Obama because it was such a disaster those last three months.
You know what? As it relates to my brother, there's one thing I know for sure. He kept us safe.
I think women all over this country heard very clearly what Mr. Trump said.
지난 16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자 후보들은 바로 아이오와주로 달려갔는데요.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각 당원대회와 예비선거를 가장 먼저 실시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아이오와주는 당원대회, 뉴햄프셔주는 예비선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제임스 서버 교수의 설명 들어봅니다.
The rules for selecting nominees for federal office, the president.
대통령 후보나 연방의회 상하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각 주에 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각 주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출 방식을 정해놓고 있죠. 일부 주에서는 일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예비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반면에 당 지도층에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보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커스, 당원대회라고 부르는 모임을 각 선거구와 군, 주별로 열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겁니다. 아이오와주와 네브라스카주 등에서는 이런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주들이 예비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처럼 아직까지 당원 대회를 실시하는 주도 있습니다.
If the caucus says yes, then we allow more time.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 선거 과정은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와 함께 막을 올립니다. 내년에는 2월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만 보통은 1월 말에 열리고요. 이어서 뉴햄프셔주에서 예비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 두 주에서 선전해야 그 기세를 몰아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고 기부금을 모으기도 쉽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 두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이런 예선 과정이 여러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덕분에 유권자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캔디스 넬슨 교수입니다.
The purpose of the primary season was to get
예비 선거 기간의 목적이라면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석 달 내지 넉 달 예비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해 배우게 되는 거죠.
뉴햄프셔주와 같이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경우 후보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식당이나 찻집 등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직접 접촉합니다. 또 크고 작은 집회를 열어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데요.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파는 판매자이고 유권자는 구매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P통신의 정치 전문 기자인 필 엘리어트 씨는 유권자들이 정치 집회에 가는 건 후보들과 만나서 악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 집회에 가는 거죠. 찻집을 가득 메우고 후보들을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리고 후보들에게 매우 진지하고 실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가 직접 투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커스, 당원대회를 고집하는 주도 여럿 있는데요. 특히 내년 2월에 열리는 아이오와 당원대회의 경우 미국 대통령 예선 과정의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당원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정치학과 벤자민 긴스버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정당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 저녁에 여러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곳에서 서로 어떤 후보가 좋은지 열심히 토론을 한 뒤에 투표를 실시하는데요. 그렇게 그 주 여러 곳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당원대회 투표 결과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이 몇 명이나 전당대회에 가게 될지 결정하는 건데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 한 명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주도 있고요. 아이오와 주처럼 득표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분배하는 주도 있습니다. 이같이 당원대회를 채택하는 주에서는 후보들이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지지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당원대회 참여율은 대중 예비선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요. 당원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열성적인 당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원대회는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기엔 좀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제도인데요. 조지타운 대학교 정보학과 마크 롬 교수는 당원대회가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원대회는 확실히 전체 유권자를 반영하진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유권자들 가운데 가장 당파적인 사람들이죠.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공화당원들은 전체 유권자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원대회에 참가하는 민주당원들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원대회야말로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긴 토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대중 예비선거에 비해서 좀 더 심미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하워드대학교 정치학과 로렌조 모리스 교수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당원대회는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의견을 형성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절대적인 의견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토론에 대해 열린 자세로 와서 다원주의적인 다양성에서 의견을 정립해 나가는 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대중 예비선거 방식을 통하든 당원대회를 통하든 경선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결국 그 정당의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에게 투표하는 셈입니다. 공화당은 내년 7월 중순, 민주당은 내년 7월 말에 각각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이상 가장 많은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돼서 11월에 본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선 과정인 primaries, 예비선거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코커스라고 하는 당원대회까지 합쳐서 예비선거라고 하는데요. 이 좁은 의미로는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경우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 좁은 의미의 예비선거 방식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마다 다른데요. 이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폐쇄형이 있고요. 또 정당에 등록한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들, 그러니까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반공개형, 또 등록 유권자 모두에게 투표 참여권을 부여하는 공개형 또는 개방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서로 다른 예비 선거 방식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네, 선거 결과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개방형의 경우 중도적인 성향의 후보자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폐쇄형의 경우에는 투표 참여자들이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정당의 이념을 좀 더 잘 대변하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하원 의원만 이 일반 대중의 직접 투표로 뽑았고요.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선출했었습니다. 그동안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직접 투표로 바뀌었는데요. 네.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제임스 서버 교수의 설명 들어봅니다.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원의원 수가 53명이고 상원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55명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런 구조가 연방 구조인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primaries,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예선 과정인 예비 선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본문에서 알리스가 제게 Do you see that? 야, 저거 보이니? 라고 묻자 제가 See what? 뭐가 보인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알리스가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비비안이 키스한테 냉담하게 구는 거 말이야.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제가 키스한테 저러는 거 처음 봐. 라고 합니다. 제가
Oh, you're right.
아, 맞다.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비비안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Today's expression is give, G-I-V-E, give someone the cold, cold, C-O-L-D, cold shoulder, S-H-O-U-L-D-E-R,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eans to ignore someone on purpose and be unfriendly to them. Keep in mind that it's usually not a friendly gesture.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는 누군가를 무시하다, 쌀쌀맞게 대하다 라는 뜻입니다. 등을 돌리거나 옆으로 돌아선 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He gave me the cold shoulder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비비안이 왜 키스에게 쌀쌀맞게 구는지 궁금해한다고 했죠.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Why are you giving Oscar the cold shoulder? 라고 하면 넌 왜 Oscar한테 냉담하게 대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ice not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라고 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못한 행동이에요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o you see that?
See what?
Vivian is giving Keith the cold shoulder. I've never seen her do that to him before.
Oh, you're right. I wonder why she is giving him the cold shoulder. Let's review.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means to ignore someone on purpose.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a friendly gesture.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To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0년 9월 21일) 오늘 인생은 불행한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긴 염세주의를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72세를 이기로 별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고 상쾌한 아침을 맞는 것은 짧은 청년기이며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며 인간의 일생을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1788년 독일의 단지위에서 상인이었던 아버지와 작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상인이 되길 바랬던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괴팅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철학자가 된 쇼펜하우어는 정신과 이성 그리고 이념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우선된다는 관념론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개인의 인생은 비참한 것이며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염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Here again we see Schopenhauer's unrelenting pessimism, his belief that life is a sort of punishment.
이러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후에 니체와 프로이트 등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3년 9월 21일 오늘
Хотя потери мигов и превышали потери сейфров, что объяснялось в основном лучше, чем у китайцев или корейцев выучка американских
ключ. 북한 공군 노금석 대위가 소련제 미그 15 전투기를 몰고 한국에 귀순했습니다. 이날 9시 목숨을 걸고 평양의 순환 비행장을 떠난 노금석 대위는 휴전선을 넘어 13분 만에 한국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노금석 대위는 김포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미국이 문 밖으로 나와 견장과 김일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내던졌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인 마크 클라크는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 15기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이에 노금석 대위가 미그 15기를 몰고 귀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는 현상금 10만 달러를 받는 행운도 누리게 됩니다. 노금석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공산주의가 싫어 귀순했고 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 델라웨어 대학 공과대학에 진학한 노금석 대위는 미국에서 켄로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권 또한 획득하게 됩니다.